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 성이다. 9절에서는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쌓았다라고 합니다. 시온이라는 지명이 성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지명이었고 이제 예루살렘만큼 유명한 단어가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되고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택한 것은 다윗의 전략적인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즉 아직 이스라엘에 한 번도 속하지 않았던 도시를,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기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도시를 수도로 정함으로써 다윗은 여러 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를 피한 것이죠. 어느 지파의 땅에다가 수도를 정하면 다른 지파들이 뭐 이렇게 안주할 수 있지만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땅을 수도로 정하면서 열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을 뭐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본문은 그 사무엘기는 이 사무엘기하고는 정복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측하는 건데 아마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전에 다스리고 있었던 그 여부수족의 사제 왕조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윗은 정치의 우두머리 임금이 되고 이 예루살렘을 기존에 다스리고 있던 그 기득권에게는 종교의 우두머리를 준 거죠. 차독 가문이 여기서, 사독이라는 가문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것에 근거를 만들어 둔 게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살렘의 왕 멜키체덱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거기 왕의 이름이 멜키체덱입니다. 그 임금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14장 18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라고 아주 뜬금없이 등장하죠. 뭐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찾아가지고 뺏겼던 재산과 가족을 찾아서 내려오면서 그 살렘의 임금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사제직의 명분을 창세기에 미리 마련해놓고 있는 신명기적인 사제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독이라는 이름, 차독이라는 가문은 이제 사무엘기하 8장 17절에서 처음 등장하죠. 아이투베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이멜렉은 사제였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라는 문장. 갑자기 차독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차독은 설명을 한번 드렸다시피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지방의 이방인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차독 가문이 이스라엘 사제 가문으로 편입되고 이건 차독 가문의 어떤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그러니까는 그 유다인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피의 혈연관계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혈연관계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개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레위 가문의 사독 가문만 이렇게 레위 집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더 했겠죠. 이 사제계 가문에서 이방인을 이렇게 불러들일 정도, 맞아들일 정도였으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뭐 그런 비일비재하게 이방인과의 어떤 혼인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 그리고 5장 13절에서 16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들을 몇 명 낳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전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아들을 몇 명 낳았다. 여기에 눈여겨볼 왕자가 한 명 있습니다. 5장 14절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답, 나탄, 솔로몬이다. 여기서 나온 솔로몬이 여기서만 봐도 아마 네 번째일 테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세 명인가 네 명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솔로몬이 여기만 봐도 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왕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는 더 뒤에서 나오지만 여기서 먼저 전체 왕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결코 장자가 아니었고 순위도 뭐 차남도 아니고 차차남도 아니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설 수 없을 정도로 뒤에 있는 겁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없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왕비의 아들도 아니고 후궁의 아들이었죠. 별로 뭐 이렇게 전개도 좋지 못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만큼 극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뒤에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 에사우의 장자권을 접수했던 그 이야기들. 차남이 계속 그 아버지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는 그 모습들. 이러한 창세기의 전통 모습은 아마도 솔로몬 왕의 임금으로서의 정통성을 세우시기 위한 장치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5장 17절에서 25절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이제 사울이 이끌던 이스라엘이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대패하고 그들이 살던 땅까지 빼앗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대대적인 전면전이 다시 벌어집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군을 정비하고 다시 필리스티아인들과 맞붙은 거죠. 17절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이제 한판 뜨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투에 임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19절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고는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죠. 전투에 임하기 전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찾는 다윗이기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뭐 사울도 그 뜻을 찾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돌렸던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반면에 이 다윗은 그 전투의 결과를 언제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가도 되느냐 나가도 되지 않느냐 하느님께 물음으로써 하느님이 그 때를 정해주셨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느님의 중심의 다윗의 모습은 전투 이후의 군대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21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웠다. 도망치면서 왜 필리스티아인들 우상을 안 모시고 갈까요? 일단 전투에 졌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신의 대리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의 전투들은 졌으니까 뭐 신을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버리고 가는 거죠. 전투의 진신을 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사울 시대에 대패했던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투를 다윗이 승리로 이끌면서 다윗은 통일왕국의 안보도 철저하게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도 챙기죠. 영적인 정신. 6장 1절에서 23절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제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하는데 2절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하여튼 궤를 모셔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도가 그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6절에 7절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가 손을 뻗어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웃자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느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라고 합니다. 우짜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인이 아니었던 거죠. 옆에서 따라 걸어가다가 계약이가 넘어지려니까 잡았는데 너는 잡을 자격도 없다. 이건 오로지 레위인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사제기 신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한동안 주님의 궤를 모시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요. 10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중간에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냥 두고 온 겁니다. 주님의 궤가 모셔진 오벳에돔의 집에 주님의 복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주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17절 그들은 다윗이 쳐둔 천막 안에 미리 쳐둔 천막 안에 제자리에 주님의 괴를 옮겨 놓았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천막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만남의 장막, 광야에서 그렇게 함께 다녔던 만남의 장막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성전이 건물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다윗은 가나안의 도시국가와 주변의 작은 왕국에서 왕정 제도와 조직을 이제 베껴오면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과 충돌하는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도 함께 들여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왕정을 반대했던 신명기 신학자들의 말이 안 맞고 그 전에 이제 그런 야훼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우려였죠. 다윗은 이런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도입한 이스라엘 왕정 체제 안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야훼 신앙을 보존할 길을 모색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소를 드렸고, 그리고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 모신 행사를 기뻐한 이유는 계약궤를 새 수도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써 이제 그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임금이면서도 사울과는 달리 옛 계약 전통에 충실한 수호자로 자처합니다. 사울은 계약궤를 방치했지만 나는 계약의 궤, 이전에 우리 전통 야훼 신앙을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 가문의 후대 임금들도 그의 모범을 따라서 그 계약과 또 그런 계명들을 지키려는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작은 사건 하나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적인 요소죠. 16절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다윗의 목숨을 지킬 만큼 그를 사랑했던 미칼이지만 이제는 다윗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면전에서 그를 다시 비난합니다. 20절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비난은 비웃음은 아무래도 미칼의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미칼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여자였지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지만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미칼을 보내버리죠. 하지만 의외로 그 재혼 생활이 미칼에게는 참으로 행복했고 다윗이 나중에 미칼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미칼의 남편이 그 아내를 멀리까지 울면서 따라와서 배웅을 했던 그 일 사무엘기 상권에서 보셨죠. 결국 다윗은 미칼에게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망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망가뜨리는 인생의 범죄자가 된 것이죠.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이걸 왜 썼을까요? 남녀간의 사랑은 아무래도 변하는 것이 맞나보다라고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미칼의 나머지 처지에 대해서 저자는 다윗의 관점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 그 뒤 사울의 딸 미칼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미칼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더 이상 미칼을 찾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찾지도 않을 여인을 다윗은 다시 요구했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쳤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 이 겸손한 듯한 모습들이 이게 결코 진심으로만은 보이지 않는 이유의 근거가 또 미칼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또 추론해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미칼은 다윗의 통일왕국의 희생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사무엘 학원 이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